성품에 참여하자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말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고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라 칭함을 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성화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 성령을 이제 충만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빛의 열매도 맺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 8가지로 우리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신의 성품이란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셨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가 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은 자기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이 땅에다 선포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미쳐서 여러분은 그 복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사는 거라고요.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보화의 말씀을 사기 위해서 그 많은 부, 지혜, 지식 모든 걸 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보화. 그 보화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가진 그 보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긴 것은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유익하게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땅과 같은 거라고 저는 항상 표현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땅과 같은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평해도 땅은 어떻습니까요? 거기에 어떠한 물질을 다 쌓아 부숴도 그 땅은 그것을 흡수하면서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나무나 모든 식물들은 어떤 것입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같은 것이 온유한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요. 이와 같이 하니까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서 그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의가 뭐예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한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기까지 순종한다고 하는 게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표현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견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그래서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가진 것.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은 어떤 분이냐? 온유하고 겸손한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능력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신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닮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조금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은 못 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합당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바로 어떻습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계신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이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않지만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성전을 완성한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만 계시는 거 아니라 자연과 함께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곤충도 죽이지 않잖아요. 미물이라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소고기도 먹고 다른 고기도 먹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 여덟 가지를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을 세우라 했어. 믿음의. 믿음이라고는 바탕.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1장 1절을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갖는 거예요. 미리 앞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만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고요. 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너머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될 일을 다 오늘 알 수 있도록 말해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면은 자만심에 빠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 이웃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덕인 거예요. 덕을 세워가고 덕의 지식을.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바로 지식이거든요.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3100개의 제가 지금 카운트 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 속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바로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요. 명철로 지혜로 하늘 펴시고 집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명철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잘 운영되는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 자문서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식에 이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넘쳐나니까 절제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절제 속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절제하려고 하면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이루어 나가려면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를 하려면은 마음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인내자, 참을자 세 개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여?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인내 위에다가 여기는 인내라고 했네요. 인내.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가는 거예요. 경건은 어떤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바로 그 경건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와 과부를 구제하고 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뒤어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구제할 수 있는 마음, 그 공인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나를 지키는 마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 경건의 형제 우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 돈 많은 사람들 형제들 간에 우애가 너무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돈이란 게 무엇인지 돈 때문에 그 우애를 깨뜨려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봤더라면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텐데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또 봤더라도 그것을 돈보다도 적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돈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비슷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오늘 정말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독립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은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원래 창조, 태초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씁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빌어다가 우리가 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축복을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면 24장 보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전부 복을 주셨지 축복한 건 아니라고요.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복을 줄만 해서 복을 준 거라고 이렇게 떠납니다. 독립성. 그 다음에 영원하고 불변하고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다. 옛날에도 계시지만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죽어서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하고 편재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리오신 가신 대로 돌아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올리오신 간 대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느냐? 어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 영화되는 그 관계에서는 시간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여기나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예루살렘이 되고 거기도 예루살렘이 되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원점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땅 찍히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거예요. 어디든지 영원하고 전능성이요. 하나님은 무한한 힘이 있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열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도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주님과 같이 장사되었다가 세례받는 것이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면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영적의 문제는 이미 나는 죽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희들이 아담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었어요. 정녕 죽었습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르십니다.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고 구약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너를 살려주고 동물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담에게 행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 왜 신의 성품에 여러분과 내가 참여해야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왜 참여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관계를 가졌죠. 아담에게 에덴 농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아담에게 맡겼다고요. 그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단절되었던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간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성품,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걸 맺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 5절부터요 계속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가 나무에 매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풍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는 물질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때 참 기쁨이 마음속에 있어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거든.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에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 1월 두 번째 주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있으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완벽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이것이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상달시켜 주는 것이 성령의 그러한 품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여러분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여러분 앞에 항상 놓았다고요. 복과 저주를 놓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길을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갈 것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저주를 받으려고 합니까? 누구나 다 말로는 복을 받기 위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다른 사람이 잘 뛰면 내가 배가 아파서 그를 저주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러한 성격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자꾸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거부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가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여러분이 온 몸을 무장했다 할지라도,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몸을 무장했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무장한 것은 허산 일이 된단 말입니다. 왜? 죽어버리면 끝나거든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우리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형상이란 히브리어 첼렘이란다고 그럽니다. 첼렘,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니까는 그것을 자꾸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또는 데무트라고 해서 모양이라는 표현. 그 모양,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모습과 더불어 내적인 성품이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닮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외적으로 닮았다고 하는 것도 될 수, 우리가 어디 보면 할 수 있냐면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 모습이 하나씩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을 닮으라는 거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내적인 모습은 우리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적인 건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어떤 거 앞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내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그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은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 영광된 일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것,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준 큰 하나님은 크고 적은 것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돈을 내는 바리새인들과 두 렙돈을 낸 과부의 칭찬에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크고 적은 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적은 일이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분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 계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심령 골수를 다 쪼갤 수가 다 우리를 내면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크고 적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보면 여러분이 큰 죄나 적은 죄나 다 같은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죄를 졌으면 아 저건 간음죄를 졌어, 저놈은 강도야, 살인했어 라고 하는 거 큰 죄라고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적은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건 이 큰 거나 적나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든지 크든지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행하세요. 어디 한번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줄이라도 읽습니까? 다 읽는다고 손 드시네요. 예.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지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행할 때에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니까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평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려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둔하다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깨닫게 해서 명철한 자가 된다고요. 얼마나 기쁩니까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라고,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기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미 이사야 몇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정말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천사가 예수라고 했거든요. 말씀한 것은 1.1억도 변개함이 없다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1.1억도 변개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율법까지도 변개함이 없는데 복음의 말씀은 더욱 그렇죠. 더 크지요. 우리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전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해서 실천하며 새 생활하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바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어서 뭘 남겼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알 문에서 공부를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회원의 멤버고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통치해 갈 수 있는 72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붙잡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 신약성경 26권 중에서 무려 13권 또는 14권이라고도 합니다만 히브리서 빼고요.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그것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바울은 한국 사람 아닌데도 그걸 실천하였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현재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의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파고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기쁨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면은 우리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먼데 이처럼 귀한 보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나이까.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죽어도 아버지 하나며 기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병으로부터 낫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던 모습이 이제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